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일을 맞이하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온 마음 다하여, 온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르는,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까?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아서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만 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의지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옛날 개역 성경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개정이고 옛날 성경 개역인데, 개역 성경에서는 의지한다는 말로 쓰지 않고 의뢰한다는 말로 썼습니다. 의뢰한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또는 의뢰하는 것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소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의지하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소유한 거, 내가 뭐 그럴듯한 거, 뭐 혹시 집에 가지고 계시면 그거 한번 의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억만장자나 뭐 빌리언웨어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래도 좀 의지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도 또 사람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내 부모를 의지할 수도 있고 내 자녀를 의지할 수도 있고 주위에 있는 친구를 의지할 수도 있고 등등의 것들을 우리는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의 진정한 차이가 뭘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It could be abstract things to trust.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막상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면, 막상 예를 들어서 돈이 없게 된다면, 막상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소유한 것이 없고 이런 보이는 환경이 만약에 어려워진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더 부여잡을 수 있을까 하고 내가 가진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원하는 거, 그거 더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꼭 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자연적으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나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신뢰한다면 언젠가는 실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을, 사람을 신뢰한다고 해도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결코 우리를 실망 주시지 않으시는 참 신뢰 대상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18편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 물론 하나님 그에게 승리를 주셔서 감사 찬송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생에서 여호와는 뭐 예를 들어서 나의 목자시나 그것도 물론 후년에 하나님이 그의 자리로 하여금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감사서 썼지만은 다윗의 경우에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바로 시편 18편에 있던 그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고백했던 그의 고백은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That's how we express to God. When he was in the distress, when he was in the trouble, he knew that God is the only person that he could trust in God completely. 하나님만이 진정 의지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그는 그 누구보다도 알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누구를 의뢰했을까요? 자기 솔직히 말해서 사울이 자기를 쫓아왔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사울이 누굽니까? 자기 장인이에요.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 생각해 볼 때 다윗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아니 장인 정도 됐으면 자기가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나중에 자기가 피할 때 다 그 가족이 자기 이 부모도 가족도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 다윗이 도망할 때 동굴에서 같이 생활합니다. 400명 그때 모였을 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그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는 꿋꿋이 인내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견뎌나갑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Because he believed in God. Because he trusts in the Lord.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건 공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어요. I believe in God. Yet I'm not able to trust in God. 이렇게 된다면 이건 곤란한 논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아직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합니다. I'm not able to trust him completely. I'm not ready for that.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해야 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 요동함이 없는 견고한 삶을 살게 된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과 같다. 시온산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원히 있는 것이 시온산을 상징해 주고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한 것이 영원함이 있도다. 우리는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도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자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여건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근데 흔들리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걱정, 근심? 그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죠. 그러나 이 흔들리는 게 좀 더 심하게 흔들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까지 흔들어댑니다. 흔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가? 받았는가? 하나님이 신실하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에서 불확실하고 흔들리게 되면 구원조차도 우리가 받은 구원조차도 흔들리는 사람, 의심하게 되면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다 흔들리지 않아요. 않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소유하고 있다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 근심,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환경적으로나 내 생활적으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직장이나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그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무엇이 시온같이 그 산처럼 흔들림이 없는 산을 그 삶이 바로 누구의 삶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영원히 있음같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산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 도성, City of Jerusalem. 그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처. 그러니까 그곳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곳을 말씀해주고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처소처럼. 그러니까 이 시온산이 결국 누구를 또한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단순히 그 택한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시온산을 또 가리키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온입니다. 시온산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의미에서 시온산이 예루살렘이라면 영적인 예루살렘,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영적인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 백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해주고 있죠.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편 6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 구원, 요새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럼 반석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 이거 믿고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그 시편 62편은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하나님을 바란다. 하나님을 소망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만이 나의 반석의 구원이시다는 걸 깨닫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신뢰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또한 하나님이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라면 그만이 내가 신뢰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믿을 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신뢰할, 의뢰할 대상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는 것이죠.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변형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둘러싸서 지금부터 영원히 보호하시리라. 둘러쌌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둘러싼 것 같이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둘러싼다. 여러분 이렇게 둘러싸주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동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슬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과 기쁨과 걱정, 근심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만, 업앤다운을 주지만, 그러나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영원히 요동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택한 장소,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렇게 쭉 천만천사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근데 그 시온산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렀던 것이 그냥 육체적인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인 그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시온산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도성, 그 도성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온산이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피지컬리 육체로 보이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시온산도 움직이지 않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가진 자라 새 예루살렘 성을 유업으로 가질 받을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자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 여기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로다. 둘러주신다는 거예요. 감싸준다는 거예요. 서라운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하나님이 또한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르신다는 것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프로텍트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위로의 메시지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겠다. 둘러주시겠다.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요. 동쪽으로는 감람산, 서쪽으로는 여호사밧 골짜기, 그리고 남쪽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은 스코파스 산에 둘러있는 높은 평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천연의 요새, 안전한 요새라고 합니다. 굉장히 아주 좋은 위치적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그 산으로 둘러싸임 같이 그 둘러싸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둘러주시겠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 보호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둘러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흔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으로만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둘러싸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다. 그런 하나님임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둘러싸 주십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 다윗의 고백했죠. 그가 바세바를 추적을 한 다음에 You are my hiding place. 나의 은신처라고 우리를 믿는 자를 둘러싸 주신다고 했던 것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이 시편 5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이 호위한다는 말도 둘러싼다는 거예요. 영어성경은 surround, 둘러싼다는 거예요. 방패로. favor, 그의 인자로 둘러싸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로 그의 백성들을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방패로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호위해 주시고 둘러싸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둘러싸 주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처해져 있는 환경이 아무런 조금도 변화되지 않아.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누구든지 다 그렇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악인의 규, 이 규는 막대기, 왕이 잡고 있는 홀을 뜻합니다. 규, 셉터라고 그랬죠. 이 왕의, 이 악인의 규, 이거는 이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권리, 권세,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규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악인의, 그래서 옛날 우리 그 개혁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악인의 권사라고 합니다. 악인의 권세. 악인의 권세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 그 악인의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권세가 이 의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이는 그 이유가 말합니다.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기 그 3절에 히브리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있어요. 키라는 말이 있어요. ESV 성경이나 NSV 영어 성경에 보면 뉴 킹 제임스도 그렇고 왜냐하면 for라는 말이 있어요. For the scepter of wickedness shall not rest. 이렇게 for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거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두르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이유는 왜냐하면 악인의 권세가,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세상에서 막 활기를 치고 막 번성하고 막 그래도 결코 악인이 승리하지 못하기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것은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요. 정말 악인이 흉흉하고 막 권세를 누리고 막 이 세상을 막, 그리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편 저자가 72편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그의 그 끝을 알았다, 종말을 알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보세요. 악인의 권세가,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왠지 아세요? 악인들이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 이 의인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셔? 이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네? 결국 악인이 승리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고 뭐 의인이 승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우리도 죄를 져야 되겠다? 나도 똑같이 악인들이 하는 걸 나도 똑같이 하면서 갚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냥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이, 이 상황이 어느 때 시편 125편이 쓰였냐면은 그 느헤미야 시대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시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예요. 그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산발라시나 막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막 그 악인들이 막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뭐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 그 도성을 다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느냐 할 때 조롱합니다. 너희들은 못할 거야 라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들이 막 둘러싸가지고 막 그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막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 소문을 듣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게 가능할까? 아니 악인들이 저렇게 우리한테 덤비고 쳐들어온다면 결국 우리는 이 도성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아니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고레스 측량에서 지금 그 거기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서 파사 제국에서 있다가 지금 파페르시아 제국에서 거기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들이 경험하는 그 여건과 상황은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그 대적들이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한 족속들이 자기들한테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위협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잘 때도 무기를 칼을 차고 그 다음에 자고 또 순번을 매겨가면서 일도 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 성경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125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의 권세가 악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결코 하나님의 의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아니하시겠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믿는 자가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지.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안 좋은 일을 해서 이 상황에서 이것을 벗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자기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게 템테이션입니다. 아까 제가 영어로 보면 tempted이에요라고 그랬어요. God is faithful. He will not let you be tempted beyond what you can bear. Tempted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temptation 유혹을 받습니다. 나도 악인들처럼 똑같이 할까? 나도 저 악인들 세상 사람들 다 또 많이 악한 일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보면 악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럼 나도 저렇게 할까? 막 악인들도 다 저렇게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만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까? 그런 템테이션, 그런 시험이 우리들의 마음에도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산발락과 뭐 그런 사람들 그 가난 족속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왜 아까 처음에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함이 갔다 그리고 예루살렘 두름과 같이 그의 백성들 왜 이런 두 시온산이 예루살렘 산들이 예루살렘 두름과 같이 왜 둘렀다는 말을 하는지 아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들의 눈에서 둘러싼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둘러싸냐면 이 가난 족속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그들을 시시때때로 우리를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본토 고국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들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 것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산발락과 그 가난 족속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어려운 역경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누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산들이 두름같이 예루살렘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은 그 영원히 두르고 계시다. 무슨 말입니까? 산발락과 그의 그 가난 족속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고 있다. 대적들이 우리를 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지금 보이는 그 상황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그 대적, 가난 대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견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본다면요, 우리는 흔들립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우리는 걱정 근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칼과 창을 옆에다 가지고 있으면서 잡니다. 언제든지 저 가난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그 위험한 상황에 놓입니다.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상황입니다. 보이는 게 뭐가요? 뭐가 보여요? 대적들이 보입니다.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난 족속들이 주변에 있는 가난 족속들이 쳐들어오겠다고 그럽니다. 과연 하나님의 보일까요? 하나님이 둘러싸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보일까요? 인간의 눈으로 보이면 안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그 고린도전서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감당할 시험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험은 남한테 too much야. 내가 감당할 수 없어.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유혹에 빠집니다. 유혹이라는 게 뭐예요? 꼭 어떤 유혹이라, 우리는 템테이션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템테이션이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템테이션 별거 아닙니다. 템테이션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게 템테이션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본능대로 하는 게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은,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비유를 들겠습니다. 지금 산발락과 그의 추종자들이 쫓아옵니다.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신뢰? 아니야.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도 똑같이 반격을 해야 돼. 우리도 먼저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여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면 이곳을 다 도망치자. 다른 곳으로 가자. 더 안전한 곳으로 가자. 여기 하나님이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라고 했는데 이건 불가능한 거야. 여기서 일단 우리 다 죽게 됐어. 하나님의 뜻 따라 산다면 이건 너무나도 바보 같은 짓이야.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템테이션이라는 거예요. 별개 템테이션이 별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그 장소로 불러주시고 그 장소로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 있었을 때 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족속으로 가라 그랬죠. 그 가나안 족속으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 모세하고 아론 너네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지.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유혹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서 광야에서 결국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녹록하지 않은 그 험준한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 인간적으로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 장소를 떠나고 싶습니다. 거기에 있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러다가 이렇게 여기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다가 잘못하면 가나안 족속이 쳐들으면 다 몰살당합니다.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떠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을 재건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그곳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고 그곳을 다 도망쳐서 다른 데로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한테 원망했듯이 이 사람들 또한 원망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시편 기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신뢰하자. 여호와를 의뢰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 같다. 그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산들이 예루살렘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 영원까지 두르실 것이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영원히 두려주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잊지 않고 너희들을 지켜보호해 주실 거야. 그들이 아무리 쳐들어와서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과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나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어려운 그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껴안듯이 둘러싸 안듯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이 신실하신 이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자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의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가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이런 신뢰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인자하심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황과 관계없이 오히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바라봅니다. 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까 제가 시편 62편인가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를 흔들리지, 자기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반석. 왜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다윗도 믿었고 오늘 시편 기자도 믿었다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을 바라고 나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꼭 아시고 그 상황을,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결국 죄인들은 죄인들끼리 어울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어떤 우여, 굉장히 그 심판이라는 게 어떤 심판이냐면,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을 이 땅에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죄인들끼리 방치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죄를 짓고 싶으면 그래, 너희들끼리 함께 다녀라. 그냥 놔두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평을 해요. 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악인들 심판하지 않는가?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날에 다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려도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저의 조상,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믿는 자들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평강을 통해서, 여러분, 평강을 맛본 사람은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저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가 얼마 있으면 죽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팔려가서 이제 죽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예수님을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트러스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얼마 있다면 죽겠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시는, 죽으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트러스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금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게 되는 자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어떤 그 평안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다 조건적입니다. 인간이 주는 평안, 조건적입니다. 이건 헤븐리 피스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천국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된 평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서신서를 쓸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구속받은 자, 은혜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평강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평강을 소유, 그냥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고, 더욱 신뢰하고 쫓으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평강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걱정 근심을, 우리의 모든 것을,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너희의 모든 지각이 이 컴프리헨션이에요. 언더스탠딩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지혜. 우리의 지혜는요, 항상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말은 이 초월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경험한 정도의 그런 평강을 뛰어나서, 초월해서, 영어로 보면 트랜센딩이라고 그러죠. 트랜센딩 피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의 평강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넘치도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때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 산발라 그의 무리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 경고히 믿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주셔서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과 다짐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